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전략 비축률 방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자들에게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률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 비축률 방출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7억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동부의 핵심 시설 두 곳이 공격을 받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570만 배럴로 전 세계 1일 생산량의 5%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의 원유 시설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빨리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장중 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히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17일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라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압박해 굴복해 대화에 응하면 미국의 압박이 성공한 것을 나타낸다며 이란이라는 국가에는 그 정책이 한 푼 가치도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2015년 맺은 이란 핵 합의에 미국이 우선 복귀한 뒤 다자구도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소로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만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방문 가능성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장래에 성사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며칠 동안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협상단의 방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통상 당국은 17일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19일부터 미국 측과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이란의 핵협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을 방문한 압둘라이세 빈 알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의 기자회견에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란이 국제 핵협정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합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시리아와의 교전 등 이란으로 인한 문제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최근에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고 독일은 항상 긴장 완화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란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서 순항미사일 12발과 무인기 20여 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두 척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17일 국경수비대가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두 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발견했다면서 그중 21명의 선원들이 탄 한 척의 어선을 나포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은 돼 있지 않지만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며 평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실무협상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going into these working level talks with a very high demand.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개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63차 정기총회에서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이 대신 읽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IAEA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선택 방안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ntinuation of that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는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 모든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유럽연합을 대표 연설한 페트리 펠토넨 핀란드 고용경제부 차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그때까지 계속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터넨 차관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나드임 자오이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주 과학기술 담당상은 통역을 통해 일본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reaffirms its strong commitmen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일본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3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1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강조하며 진행되고 있는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그저 앉아서 이에 대해 연구해보자, 이에 대해 경쟁하자라고 말하는 기존 정치와 같지 않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세계 많은 정상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하며 북한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면 왜 굳이 행정부 밖에 성공적인 70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대통령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계 정상들과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권과는 달리 성과를 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이전 정권의 그 누구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대해 인내해왔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한국이 침공당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내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는 말로 평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러나 그건 역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16일 외무성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무협상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into these working level talks with a very high demand. Their opening position i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북한은 실무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앞서 16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머자나 열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urn working level talks into another so-called party planning exercise to prepare.
북한이 대화에 나오려는 진정한 이유는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이번 담화는 회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the alliance, it's U.S.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including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well as U.S.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영내 주둔 미군, 영내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담화라 희망적인 신호라면서도 실무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assume the North Koreans will repeat the proposal that they made in Hanoi. I doubt there will be much variation.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를 위해선 여러 차례의 실무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s no doubt there will be some discussion about, you know, an eventually another summit. What will be the conditions for the summit? What has to happen?
실무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먼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still looking for a comprehensive package, but there's no indication right now that the North is prepared to put anything.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열릴 전망인 미국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도 첨예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policy is an utter and complete failure. And I think it was totally predictable.
코널리 의원은 지난 10일 VOA에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퇴보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재앙이었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fear is that because he has nothing to show for it, I mean there's not even a fig leaf here, he will rashly accept something, anything.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성급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he's very eager to make deals. Yeah.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 데 실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 김정은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는 민주공화양당의 엄청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는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은 내년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협상팀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비일관적일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니언스트 상원 의원도 국내 정치 상황이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미국은 그 이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이 지난 2002년 평양에서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평양선언을 발표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양선언 17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과 북한 간 열린 첫 정상회담 17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회담 한 달 뒤 납북 일본인 중 5명을 송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회담에 관방장관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해 배석했었습니다. 당시 아베 장관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해 결국 북한이 일본인 납북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2년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의 납북자도 돌아오지 못한 것을 통탄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고이즈미 총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일북 정상회담으로 앞서 2년 전 일본에 돌아온 납북 피해자 5명의 북한 내 가족들 중 8명이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납치 피해자 문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 해제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독자제재 조치에 들어가자 북한은 납북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재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후 일본과 북한 간 모든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대통령으로부터는 일본과 협력해서 이 문제에 전력으로 해결하겠다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한순간도 더 여유가 없다면서 납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이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계약을 맺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사나 국가지리정보국은 북한 군사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민간 지리정보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와 1년간 약 196만 달러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이날 VOA에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찰, 감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리정보와 분석을 지원받고자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인 군사 관련 이미지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협력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리정보국은 정책 위반자들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트 샤프 국가지리정보국장도 지난 5월 연례 지리정보 관련 행사에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생산 전달해 전투병력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mission, we produce and deliver trusted geospatial intelligence so that policymakers can make decisions so that warfighters can do what they need to do.
이번 계약에 따라 해당 민간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원격 감지 이미지와 기타 지리 정보를 분석해 특정 군사 시설이나 장비, 무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이에 따른 특징과 변화를 국가 지리 정보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앞서 북한 군사 관련 지리정보 자료 수집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은 그 일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주로 감시위성이나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폐쇄적이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통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17년 국가지리정보국은 대북정보 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과 계약을 맺은 올소스 애널리시스는 위성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 분야에서 미국 내 선두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 움직임을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고 2016년에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 시험항의 움직임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북한 관련 인권단체와 함께 북한 수용소 시설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찰스 에링 대표는 국가지리정보국에 새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과 관측, 레이더 감지 분야 우주기술 회사인 맥사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 데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전관 교수는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미한 연합훈련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한미연합 연습할 때 원래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연사령관이 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어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김 교수는 사실상 정전협정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유엔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전시 단계로 넘어가면 연합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 유엔사의 역할 정립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유엔사 역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간 역할 충돌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데프콘 3에서 전환되고 전쟁이 돼서 정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이월된다고 볼 수 있는 건 데프콘 1이에요. 그러니까 데프콘 2와 3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관리 기능과 연합사령관의 전투 수행 기능이 충돌.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당연한 사안으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신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다음 달 말에 있을 미한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협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부 장성이 겸한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와 호주군 장성을 또 참모장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군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합동참모본부에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소식통도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와 견해차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에 대해 협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미한 관계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데는 전작권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방해 능력,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을 평가해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됐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정상적으로 정원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떡이는 자랑하는 게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인데 그거 한국이 주겠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게 뭐냐면 그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도가 됐을 때 준다고.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개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논의를 연관지어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와 여러 사안을 놓고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접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이 바뀌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만나서 유엔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있지만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쌀 5만 톤을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부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식량 계획 WFP와 관련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전격 발표부터 잠정 중단까지의 과정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근본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9년 만에 처음 발표한 대북 쌀 지원의 소요 비용은 1,270억 원, 미화 1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발표는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 등 UN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직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 아래 쌀 5만 톤을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7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았고 WFP와는 7월 말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송 경로와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에 첫 선박을 출항하고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돌연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쌀 5만 톤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WFP 평양사무소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 한국 측에 전달된 것입니다. 한국은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19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그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미한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후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약 80만 톤의 쌀을 선박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한국통일부 당국자들은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쌀 5만 톤 전달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쌀 수령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9월 말까지 5만 톤 지원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 쌀 지원에 관해서 WFP 측과 또 북측과의 어떤 실무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800만 달러의 모자 보건, 영양 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8일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보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홉 번째 사연입니다. 장향희 기자입니다.
미국 회사 유전개발 현장의 용접 기술자로 일하게 된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시.
9월 말에 갔는데 벌써 그게 눈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눈 오고 그 가니까 그 낮 시간이 짧고 그 밤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여기처럼 해가 위로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저 산 밑으로 이렇게 떠서 해가 지금.
예. 뭐 고민이나 뭐 그런 거.
그건 못 봤어요. 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있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건데 아니 거기다가 뭐 맨날 안전교육 할 때마다 북극곰하고 저 북극이온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그 광견병 같은 그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음식물 같은 것도 절대 밖에다 놓지 말고 막 그랬거든요.
짐승이
온다고.
교육받은 내용대로 딸은 덕분에 호기심을 채울 순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행이네요.
네. 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려고.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그런 지내시기는 괜찮았어요?
아, 좀 불편했어요. 이게 방 한 방에
2인 1실.
2인 1실이에요. 이 양쪽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침대가 너무 작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아니 사진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딱 침대 사이즈가 이렇게 싱글 사이즈나 이렇게 되니까.
사진 속엔 성인 1인용 침대, 침대 위 손 닿는 높이의 침대 폭만한 선반, 그리고 전기를 꽂는 아울렛, 벽에는 납작한 거울이 붙었고 침대 옆으로 붙은 수납장엔 수건이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고 30분 떨어진 현장에서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간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시,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땅속 아니고 밖에다가 아, 가끔씩 TV에 보면 저기 해양 플랜트 비스름하게 이 북극에 있는 것도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다 설치해 놓고 이 유정을 안에다 파서 넣어서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유정 구멍 파는 거는 다른 분들이 다 파서 파이프까지 꽂아 놓으면 그 다음 공정을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라인을 설치해서 오일을 그 하는 곳까지 이렇게 라인을 오일 라인을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 밖에서 일하니까 더 추운 거죠.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아니다 싶으면 뭐 좀 하던 일 딱 그만두고 뭐 가서 몸을 녹이라 일을 많이 하는 게 필요 없고 안전이 여기는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가지고. 몸 녹이고 그 일을 하다가 뭐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누구 슈퍼바이저한테 뭐 보고하고.
그만큼 혹독한 추위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데이비드 리시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도 매일 시행하는 안전 교육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시도 지시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노스폴 겨울이어서 계속 히터가 돌잖아요. 히터가 도니까 이 손이 크림을 손께 핸드크림을 계속 로션을 바르고 하는데도 이 발에까지 제가 발랐어요. 저는 이 막 건조하면 막 느끼는 게 막 몸이 막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건조해지면 막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 건조 처음에 가서 첫 주 되니까 한 며칠 되니까 막 건조한 느낌 들더니. 그다음 2주째가 되니까 그다음 무릎이 막 아파지더라고요. 막
원래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 아니요. 거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뭐 몸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난 거기 가니까 제가 가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손이 일단 건조해지면서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무릎이 막 아프더라고요.
참기 어려우실 정도였어요?
처음에 계속 마지막에는 이게 힘드네.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평소 감기약도 먹지 않는데 통증을 줄이는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죽지
그런 때... 얘기는 하셨어요? 회사 측에? 이런 통증이
있다. 아니요. 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만 그런 줄 다른 사람은 다 뭐 괜찮은데 뭐 나만 그런나 뭐.
현장에서 일할 땐 통증을 잊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고 그런데 숙소에 들어오면 이 몸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요.
현장 인력들은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2주 동안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데이비드 리 씨도 혹한에 떨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앵커리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사실 리 씨는 한 달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북극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 몸이 잘못되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던 리 씨는 신체에 이상이 오면서 알래스카까지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는 꽤 됐어요. 더는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더는 꽤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가실 때는 그만두실 때하고 몸 상태가 어땠어요?
몸이 아프고 너무 막 이게 습 이게 참 불쾌한 느낌.
아니 결정적인 게 또 무릎이야.
무릎 상태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일하다 한 달 일하고 그만뒀죠.
알래스카의 겨울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북극이 아니면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벌이도 어려웠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는 용접 기술자로 미국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결국 조지아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잉사에다
보잉사에도 넣었는데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신랑이 여기는 언제든지 한영이다 일자리가 있으니까 본인만 잘하면 언제든지 한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면 자기 한번 먼저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그래서 혼자 내려왔죠. 내려와서 한 보름 만에 바로 취직이 돼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약간 뭐 이사비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신랑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다시 차 끌고
알래스카에서
혼자 내려왔고
데이비드 리 씨가 먼저 가고 효순 씨는 알래스카에 남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아 떠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생활비를 벌려고 또 이제 식당에 저 취직을 했죠. 소인
수시집에.
그래서 신랑 보내고 나니까 또 이게 또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에 일단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단 애들 없을 때만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막 그 교회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수소문을 해서. 또 교회 나가가지고 그 수시집에 가가지고 그 하루에 6시간 그때도 딱 그 사장님한테 정심 타임만 하겠다고
그래서
서빙을 했죠. 그래서 많이는 못 벌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리 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나타나 효순 씨는 남편이 있는 조지아주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민 가방을 8개를 사서 그리고 또 각자 또 트렁크에 차에 들어가잖아요. 트렁크에 각자 한 개씩 또 작은 트렁크를 또 준비해서 3개 또 따로 담고 또 각자 자기 그 등에는 뭐지 백팩을 또 한 명씩 또 다 메고 비행기 타고 이민 가방 8개 가방에 박스에 이래가지고 8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12월 24일 날에 여기에 도착했죠. 제가 I just came back from a lovely trip along the Milky
Way. I stopped off at the North Pole. 북극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또 경험한 후의 결정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Washington.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맑겠습니다. 양덕 지역만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16도, 낮에 2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입니다. 낮 최고 21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7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 25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 해산 지역에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는 맑겠고 오후에는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쪽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역시 바람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6도입니다. 낮 최고 16도. 원산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 삼재는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전략 비축률 방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닉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자들에게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률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 비축률 방출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7억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동부의 핵심 시설 두 곳이 공격을 받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570만 배럴로 전 세계 일일 생산량의 5%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의 원유 시설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빨리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장중 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17일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라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압박에 굴복해 대화에 응하면 미국의 압박이 성공한 것을 나타낸다며 이란이라는 국가에는 그 정책이 한푼 가치도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2015년 맺은 이란 핵 합의에 미국이 우선 복귀한 뒤 다자구도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로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만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방문 가능성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장래에 성사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며칠 동안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협상단의 방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통상당국은 17일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19일부터 미국 측과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랴오 부부장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로 미국과의 협상에 처음 대표 작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이란의 핵협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을 방문한 압둘라이세 비날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의 기자회견에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란이 국제 핵협정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합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시리와의 교전 등 이란으로 인한 문제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최근에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고 독일은 항상 긴장 완화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석 두 척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17일 국경수비대가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두 척과 소형어선 11척을 발견했다면서 그중 21명의 선원들이 탄 한 척의 어선을 나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북한 어선 두 척은 국경수비대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